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평화회담을 재개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측 협상 대표를 먼저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들에게 달려 있으며 유엔은 시리아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또 휴전이 계속 지속돼야 하며 2주 이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도적 접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앞으로 열흘간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협상대표 사이에 간접 협상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4개국 외무장관 회담 뒤 시리아 내 폭력 사태가 80%에서 90%까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시리아 정부군이 휴전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며 시리아 정부가 평화회담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5개 주 예비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대의원들이 많이 할당돼 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실시돼 경선 결과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일리노이주 블루밍턴 유세에서 자신은 평화를 원할 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유세가 폭력을 조장한다는 상대 후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유세장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전국에서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브라질 경찰이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의회에 대통령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현재 부패 의혹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이 25년 만에 최악의 불황을 겪게 한 부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도 추궁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과 시공업체들이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사와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호세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20억 달러 이상의 뇌물과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당국이 오늘 수도 앙카라에서 전날 폭탄 테러로 3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폭탄 테러는 외국 대사관과 정부 건물들 주변, 주요 상점과 교통시설이 몰려있는 키질라이 광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터키 보건장관은 이번 사건이 민간인을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였다며 사망자 외에 12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미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사건 직후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했으며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테러의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주 앙카라 도심에 대한 테러 첩보가 입수됐다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을 맹비난하고 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인 터키와 테러 위협에 맞선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 소속 무장요원들이 어제 코트디부아르의 한 해변 휴양시설을 공격해 유럽인 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을 살해했습니다. 6명의 공격범들은 이날 그랜드바삼 해변가의 호텔들을 겨냥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상업중심지 아비장에서 동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이곳은 주말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사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14명과 특수군 병사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성 탐사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엑소 마스 트레이스 가스 오비터라는 이름의 이 우주선은 오늘 카자흐스탄 베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하기까지는 7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우주국은 이번 임무는 화성이 살아있는 행성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써 화성에 존재하는 메탄가스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탄가스는 대체로 살아있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며 지구의 경우 늪지와 매립지, 침전지에서 다량 발생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4일 지구를 찍은 한 자료 사진을 발표했는데요. 붉은 색을 칠해놓은 듯한 이 사진은 지난 2월 관측된 지구 표면 온도 관련 자료입니다. 이 사진에 적힌 기록을 보면은요, 1951년에서 80년까지 관측된 지구 표면 온도보다 지금의 지구 표면 온도가 평균치보다 1.35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5도라는 숫자가 별로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의 체온만 생각해봐도 1도가 올라가는 것은 몸에 열이 있다, 이상이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구 표면 온도가 평균치보다 1도 이상 올랐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30년 동안 지구 표면 지구 온도가 이 정도로 오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는 이 전달인 2015년 12월 평균치보다 1.13도가 올랐었는데요. 올해 1월에서 2월로 가는 동안 한 달 만에 0.21도가 올라간 것이고요. 바로 이 수치가 기상 관측 역사 사상 한 달간 올라간 폭치고 역대 최고치라는 거죠. 지난 2월에 미국 국립해양대 기상청이 세계 평균 기온이 9개월 동안 계속 매달 최고치가 기록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기후 비상사태라는 전문가의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지역은 현재 영상 10도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밤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 지역에서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0도에서 8도 분포. 개성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Human Natur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시리아 내전이 6년째 돌입한 가운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됩니다. 터키 정부가 앙카라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 공격의 보복으로 이라크 북부 쿠르드 반군 지역에 공습을 가했고요. 또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반이민 극우 정당이 약진했다는 소식도 오늘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내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내일이면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지 6년째에 돌입합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15일 40년 넘게 부자 세습 독재를 이어온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과 바트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리아군이 유혈 진압하면서 내전으로 번졌고요. 내전이 이 순위파와 시아파 사이의 종파 간 분쟁의 성격도 띠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이 시리아 동부를 점령하면서 혼란이 극대화됐죠. 이어 미국 등 연합군과 아사드 정권의 동맹인 러시아 등이 개입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내전이 5년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죠.
네, 유엔이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한 25만 명, 부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도요, 지난 수개월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요.
네.
또 시리아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시리아 내 싱크탱크인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 유엔의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면서 사망자 수가 최대한 47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많은 수의 난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내전이 일어나기 전 2,300만 명이던 시리아 인구의 절반이 전쟁으로 집을 잃었고요.
네.
유엔에 따르면 국내 난민이 650만 명, 외국으로 탈출한 난민이 4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난민 중에 다수는 주변 국가에 머물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도 많고요. 또 현재 시리아에 남아있는 국민 대부분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전 때문에 많은 시리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측 사이의 평화회담이 오늘 재개된다고요?
네,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달 반 만에 유엔의 중재로 회담이 재개됐습니다. 최대 반정부 연합인 최고협상위원회 대표들이 주말 제네바에 도착해서 오늘 재개된 이 회담에 임하고 있는데요.
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측이 직접 회담장에 마주앉는 것은 아니고요.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특사가 양측을 오가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데 미스트라 특사는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더욱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회담이 얼마 동안 열리나요?
이번에 재개된 회담은 열흘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데미스트라 특사는 이번에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평화를 향한 로드맵, 이 지침은 이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음 달 초에 다시 회담을 재개해서 내전 종식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논의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양측의 주장이 대립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첫 번째 회담도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채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 회담 당시에 반정부 대표들이 시리아 정부군의 계속된 공격과 러시아의 공습을 이유로 회담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휴전이 이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담이 재개됐다는 점이 다른데요. 물론 이 회담, 이 휴전이 100%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집니다. 하지만 80-90% 정도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인데요. 회담에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아사드 정부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반정부 측은 여전히 아사드 정권의 퇴진이 이 시리아 정권 이양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아사드 정권의 퇴진이 이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겠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담이 오늘 재개되긴 했지만 의제조차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터키군이 이라크 북부에 공습을 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터키군이 오늘 이라크의 쿠르드 반군 세력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터키 관영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터키공군 F-16 전투기 9대와 F-4 전투기 2대가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반군 PKK 근거지 18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합니다.
네, 공습을 했으면 피해가 있었을 텐데 피해 규모는 알려졌습니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터키군은 PKK 지도부가 있는 이라크 북부 칸딜과 카라 산악지대의 벙커와 무기 저장고, 또 은신처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터키 관영통신뿐만 아니라 친쿠르드 성향의 피라트 통신도 2시간가량 공습이 있었다고 확인했는데요.
네.
역시 피해 규모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터키가 공습을 단행한 이유가 뭔가요?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앙카라에 있는 중심가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37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터키 당국은 PKK가 이번 공격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 터키에서 폭탄 공격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었죠.
네. 지난달에도요. 앙카라에서 차량 폭탄 공격으로 29명이 사망했는데 터키 당국은 당시에도 PKK와 연계된 시리아인에 의한 공격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네.
PKK는 이 터키 남부의 쿠르드 자치구를 요구하면서 30년 넘게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요, 지난해 7월 PKK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PKK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고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PKK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가했었습니다. 또 이 모든 테러 세력을 격퇴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주의회 선거에서요, 반이민 성향의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독일 정치권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어제 독일 3개 주에서 열린 주의회 선거에서 반이민 성향의 극우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당이요.
네.
1개 주에서는 득표율 2위, 2개 주에서는 3위를 기록하면서 크게 약진했는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메르켈 총리가 당수인 기독민주당은 크게 후퇴했는데요. 역대 가장 낮은 득표율을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기록했습니다.
네, 그동안 메르켈 총리가요, 이 포용적인 난민 정책을 펼쳤는데요.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난민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는데요. 이번 선거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독일 연방의 16개 주 전체 인구가 8,150만 명이고요. 이번에 선거를 치는 3개 주 인구가 약 1,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독일인 중에 한 20% 정도의 유권자의 민심이 반영됐는데 그만큼 이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후보 선거 유세장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 새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공화당이 여전히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 또 로봇과 일자리에 관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15일 내일이요. 이 플로리다주하고 오하이오주를 포함해서 미국의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매우 중요한 선거로 여겨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 선거를 미니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 지난 1일에 열린 슈퍼 화요일과 비교할 때 이 선거를 치르는 주는 몇 개 안 되지만 인구가 많은 아주 큰 주들이어서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 미국에서는 주로 화요일에 선거를 치르는데요. 이 여러 주에서 한꺼번에 선거를 실시하는 날을 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죠.
네. 이 미니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이 이 막바지 표모으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또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트럼프 후보 지지 집회에서 지지자들이 한 남성을 또 주먹으로 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금요일 11일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던 선거 집회가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로 집회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날인 토요일 12일에는 오하이오주 선거 유세장에서 한 남성이 트럼프 후보가 서 있는 연단을 향해서 돌진하다가 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저지되기도 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이들 시위자들이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지지자들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토요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세장에서 한 얘기 들어보시죠.
You know, Bernie was saying Mr. Trump should speak to his crowd. Mr. Trump, you know where they come from? Bernie's crowd.
네.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삼가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샌더스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 시위자들은 바로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안가품으로 샌더스 후보 선거 유세장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샌더스 후보는 얼마든지 보내라면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진정으로 정직한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어떤 것들인지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이 CNN 방송 주최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이 주민 초청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도 폭력 문제가 논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따라 나와서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 두 후보 모두 트럼프 후보가 폭력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샌더스 후보가 한 말 들어보시죠.
He is saying if you go out and beat somebody up, that's okay. I'll pay the legal fees. That is an outrage.
네, 트럼프 후보가 소송비를 대겠다면서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일종의 정치적 방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do think that, as I said the other day, what Trump has done is like a case of political arson. You know, he has lit the fire.
트럼프 후보가 불을 붙이고 나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클린턴 후보도 앞서 토요일 미주리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면서 또 트럼프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추악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이 폭력과 공격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발언이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후보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작 이 내일 경선에서 맞붙게 될 공화당 후보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다들 한 목소리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대의원 수에서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테드 크루즈 후보는 어제 MBC 방송에 출연해서 폭력을 조장하는 선거운동을 벌인다면 이같이 비열한 일들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고 말했고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는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예비선거가요. 특히 루비오 후보하고 케이식 후보한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루비오 후보에게 내일 플로리다 선거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 같은 선거다.
네.
또 루비오 후보의 정치 생명이 달린 선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주는 루비오 후보의 지역구인데다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모든 대의원을 몰아주는 이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난 주말 루비오 후보가 지난 토요일에 워싱턴 DC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하고 루비오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지지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나온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루비오 후보가 플로리다 주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43% 지지를 받은 반면에 이 루비오 후보의 지지율은 22%에 불과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아, 크루즈 후보는 21%, 또 케이시 후보는 9%로 나타났습니다. 아, 루비오 후보는 크루즈 후보나 이 케이시 후보 지지자들에게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이 플로리다주는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크루즈 후보나 케이시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이 트럼프 후보만 유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또 케이시 후보가 주지사로 있는 이 오하이오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케이시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6%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이 케이시 후보의 지지율은 39%, 트럼프 후보 지지율은 33%였고요.
네.
크루즈 후보와 루비오 후보는 각각 19%, 6%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리노이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큰 표차로 앞서고 있고요. 2위는 크루즈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승자 독식제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는데요. 이 MBC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가 일리노이주와 플로리다주, 오하이오주에서 모두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그 미시간주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원래는 이 클린턴 후보가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 샌더스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오하이오주는 산업 중심지가 많고 또 무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등 유권자들의 성향이 미시간주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샌더스 후보 측은 여전히 오하이오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토닌 스케일리아 대법관이 지난달에 사망하면서요. 이 대법관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조만간 새 대법관을 지명한 걸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에 이 새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에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아, 지난 토요일에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고 합니다.
예, 후보자 명단은 알려졌습니까?
네, 모두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인데요.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장인 메리 갈란드 판사, 또 같은 법원 소속인 인도계 미국인 판사 스리 스리니바산,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9 항소법원의 폴 와포드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네.
스리니바산 판사는 지난 2013년에 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항소법원 판사가 됐는데요. 당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 이 스리니바산 판사가 스케리아 대법관 사망 직후부터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다른 판사들의 면모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메리 갈란드 판사는 지난 1997년에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워싱턴 DC 항소법원장이 됐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의 찬사를 받아온 판사입니다.
네.
또 연방 판사가 되기 전에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폴 와포드 판사는 지난 2012년에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됐는데 그전에는 검사와 민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만약에 와포드 판사가 대법관 지명을 받고 또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한다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흑인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이 연방 대법관은 상원 청문회와 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또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내년에 취임하는 새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지명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더라도 이 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회의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공화당 소속으로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척 글래슬리 상원의원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대법관 지명자가 발표되면 공화당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이 한국에서는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바둑대국에서 한국 최고의 바둑 고수를 연파해서 화제입니다. 뭐 한 1승을 또 패하긴 한 번 또 지긴 했죠.
네, 이세돌 저 9단이 한 번 승리를 이겼죠. 네. 드디어 이제 네, 인류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네.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그래서요, 가까운 미래에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할 거란 전망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과 관련해서요, 미국에서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많은 미국 사람이 미래에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로봇이요, 이미 일상생활에서 점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로봇이 이용되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일이고요. 네. 요즘엔 병원 수술도 로봇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재 첨단 기술로 주목을 받는 무인 자동차도 로봇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에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약 2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응답자 가운데 65%가 앞으로 50년 안에 이 컴퓨터나 로봇이 지금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로봇과 관련해서 이전에 나온 조사를 보면은요, 뭐 로봇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도 이 언급하고 있는 연구가 바로 2013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미래의 컴퓨터가 미국에 있는 직업 가운데 약 47%를 담당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이나 컴퓨터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네.
이 50년이 지난 뒤에 로봇이나 컴퓨터가 자신의 일자리를 담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의 직업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80%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나 컴퓨터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긴 할 텐데, 하지만 내가 일하는 분야는 괜찮을 거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특히 나이가 18살에서 29살 사이의 노동자들이 자기 직업 의 안정성에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이 로봇이나 컴퓨터보다는 오히려 이 저임금 노동자나 경기 불황 산업 또는 경영자의 잘못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을 더 걱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지 로봇이나 기계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이런 얘기인데 전문가들은 다르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014년에 기술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당시에 전문가들은 로봇과 컴퓨터가 점점 일상 영역에 퍼질 것이고, 이는 인간 사회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마마스 앤 파파스가 부릅니다. Got a Feeling 들어보시죠.
Still, I don't know how I don't know.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월부터요, 이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세계인의 건강 지킴이.
네, 세계보건기구는 영문 이름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머리 글자를 따서 흔히 WHO로 많이 불립니다. WHO는 최근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궁금하셨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례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 바로 이 세계보건기구입니다.
I convened an emergency committee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o gather advice on the severity of the health threat. Associated with the continuing spread of Zika virus disease.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회견 내용 듣고 계십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발병 원인과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탄생.
세계보건기구는 1946년 전 세계 61개국이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서명하면서 나오게 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2년 뒤인 1948년 4월 7일에 26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발족했는데요. 따라서 매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죠. 세계보건기구는 보건과 위생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탄생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세계 각지에 6개의 지역 기구가 분산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가 출범하기 전에도 비슷한 업무를 해오던 곳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했던 국제공공위생사무소 그리고 국제연맹보건기구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들 기구는 약물을 표준화하는 일을 담당했고요. 전염병을 통제하고 환자들을 격리 조치하는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단체들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역할과 성격.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stitution declare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e following principles are basic to the happiness, harmonious relations, and security of all people.
네, 세계보건기구의 설립 목적에 대한 설명 듣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 같은 질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요. 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반드시 질병에 관한 것만 지칭하진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보건 관련 각종 연구를 지원하고요.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보건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당 정부를 지원하는 일도 책임집니다. 또 음식과 생물, 약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설립해서 제시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강제적인 기능을 가진 기구가 아닌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 조정이나 권고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WHO는 매년 세계의 보건에 관한 의제를 설정해서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요.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활약.
세계보건기구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담배로부터 질병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은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힙니다. 이 협약은 세계 180여 개 나라가 참여해 체결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베이컨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담배 못지않은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해서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하지만 가공식품의 위해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북한의 보건 환경과 의료 지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Then those selected sites, then actually, then sometimes village is bigger.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결핵 실태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코시 오노자키 연구원 얘기 잠시 들으셨는데요. 오노자키 연구원은 앞서 VOE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100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률 그리고 유병률 등을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WHO는 북한의 결핵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 지원과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보건 환경 향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보건 의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m down. I'm down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do you want to go see a movie tonight?
Sure, I'm down. By the way, should I ask Sandy if she wants to come too?
I have already asked her, and she said she is down.
Okay, cool.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Jason, do you want to go see a movie tonight? 오늘 저녁에 나랑 영화 볼래? 라고 묻자 제이슨은 Sure, I'm down. By the way, should I ask Sandy to come too? 좋아. 그럼 샌디도 갈 건지 물어볼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I have already asked her and she said she is down. 내가 벌써 물어봤는데 온다고 했어. 라고 알려줬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m dow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do you want to go see a movie tonight?
Sure, I'm down. By the way, should I ask Sandy if she wants to come too?
I have already asked her, and she said she is down.
Okay, cool.
Today's expression is I'm, I apostrophe M, I'm down, D-O-W-N, down, I'm down. This is a very common and simple expression that is used to say that you are totally fine with something and that you are all for something. You can also use this phrase to express that you are in the mood to do something. I'm down 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질문이나 제안에 대한 답으로 쓰는데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I'm down with that을 줄인 것이죠. Okay 라는 대답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In our example today, Jason tells me that he is down to watch a movie tonight.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오늘 영화 보러 갈 거냐고 묻자 제이슨은 좋다고 합니다. 영어로 Sure. I'm down 라고요. 네,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yes나 okay 대신 좋아, 응, 그래 라고 대답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m down 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asked Wendy if she wants to go camping and she said she's down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내가 웬디한테 캠핑하러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런다고 했어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do you want to go see a movie tonight?
Sure, I'm down. By the way, should I ask Sandy if she wants to come too?
I have already asked her. And she said she is down.
Okay, cool.
Let's review. If you are down to do something, you are in the mood and you are totally okay with doing something. It's another way to say yes or okay. I'm down. I'm d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밤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방송되는데요. VOA 한국어 저녁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188kHz와 단파 7460, 9490kHz로 방송됩니다. 또 매일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아침 새벽 3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라 맥락클린의 I Will Remember You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ill remember you. Will you remember me? Don't let your
to a past that doesn't let me choose. But once there was a darkness deepening in this night, gave me everything you had. Oh, you gave me life, and I will remember you. Will you remember me? Don't let your life pass by. Leave n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8년 3월 14일 오늘,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메이지 유신이 선포됩니다. 메이지는 일본의 122대 무스이토 천황의 연호를 의미하고,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이고 자본주의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유신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대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문호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막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1854년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물가가 치솟아오르고 수공업자들이 몰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결국 막부 정부에 반대하던 세력이 일어나 막부 정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를 수립합니다.
With his departure, 265 years of rule by the Tokugawa family had come to an end. The modern era of Japan had begun.
메이지 정부는 이어 중앙 집권제 확립과 토지 조세 제도 개혁, 서양 문물 도입 등을 내세우며 일본의 개화를 꾀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청해 전쟁과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조선을 무력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1939년 3월 14일 오늘,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대표 소설인 분노의 포도가 출간됩니다.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쓴 가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농민들이 풍요의 땅 캘리포니아로 향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노동 착취뿐인 현실을 반영한 소설이었습니다. 스타인백은 자신이 직접 이주민촌에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뒤 그들에 대한 연민과 현실에 대한 분노를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분노의 포도가 발간되자 농장주들은 이를 검은 악마적 창조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당시 농민들이 겪은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사를 라이프지에 게재해 반론을 펼칩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1940년 분노의 포도로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196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com 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